역사고전 강의 21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말 이게 제 3부인데요. 이때부터는 그 발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가 아닌 근대 국가의 국민이 되어간다. 이는 국민군이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군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쥐어지고, 그 무기는, 무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특정한 지역의 군주들, 군벌이죠, 군벌. 군벌이 통제하는 시대인데, 이제부터는 국가가 그 폭력을 독점해서 그 폭력을 독점한 국가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가지고 그 무기를 쥐고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 이게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이고 국민이 동시에 국민군이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게 근대 국가라고 한다면 재미있는 거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현상이 하나, 재밌는 현상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게 뭐냐?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이 무기를 쥘 수 있죠. 자유롭게.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정치체제예요. 그 체제를 보면. 저거 분명히 내란의 상태. 제가 그 옥스퍼드 세계사 7장 하면서 아프리카가 내란의 상태, 내전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대다수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뭘까? 공권력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장보다도 더 강하게 가니까 결국에는 모르긴 해도라는 말은 참 무책임한 말인데 아마 계속해서 시민들, 시민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니까 시민의 무장이 강화되면 그것에 대응하는 또 공권력의 무장도 강화되고 하는 일종의 상호 상승효과, 에스컬레이트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메리카 합중국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총 맞아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총 맞아 죽은 시신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결코 총 맞아 죽고 싶은 마음이 결코 들지 않죠. 이게 조금 근대 국가의 국민군이 되었다, 근대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중세에서 근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죠. 되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저가 국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가 국가라고 하는 거는 비용을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돈을 적게 거두고, 조세를 적게 거두고, 그 대신에 통치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그게 가능하려면, 그렇게 통치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집단들이 여러 개 병립되어 있는 상태가 저가 국가거든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여러 집단들이 병립되어 있는데, 그 집단들 사이에 내전 상태로 돌입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지 않았을 때는 내전 상태로 돌입하지 않아요. 즉, 대량 학살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그게 내전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세계사 이렇게 보면은 그 346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기존의 고가 제국들이, 그러니까 그런 저가 국가들이 이렇게 아그라리아 상태로 있다가 더 큰 아그라리아로 모여서 고대 제국을 이루거든요. 로마 제국 뭐 이런 것처럼. 로마 공화국 같은 경우도 좀 저가 국가였는데 포에니 전쟁을 거치면서 그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제국으로 이제 공화국이 제국으로 가죠. 예. 지중해를 지배하면서. 그런데 로마 제국도 결국엔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언 모리스가 옥스퍼드 세계사 7장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고가 제국들이 붕괴되면서 저가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대에서 중세 사회로 넘어간 것을 말하죠. 고대에서 중세 사회로 넘어간 것. 그리고 기원후 175년에 이미 위기였던 고대의 대제국들은 뒤이은 500년 동안 더 작은 단위들로 쪼개졌다. 이게 이제 다음번 옥스퍼드 세계사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원후 175년의 위기였는데 500년 동안 더 작은 단위로 쪼개졌다. 그러면 175 더하기 500 그러면 일단 산수적으로 675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로마 제국의 멸망 시기, 중세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언 모리스는 거기다 바로 거기 이어서 이렇게 된 이유는 고대사의 큰 물음 중 하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가 늘 궁금했어요. 고대 제국이 왜 이렇게 중세로 넘어갔을까? 첫째는 제국의 덩치가 커지니까 역사 고전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구스티누스 그 얘기할 때 14강, 15강 이렇게 할 때 중세 봉건제가 14강이고 15강이 아우구스티누스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던 이 시기에 이언 모리스의 표현을 빌면 고가 국가에서 다시 저가 국가로 대제국에서 말하자면 올망졸망한 소규모 공동체로 쪼개진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중세 말 아니 저 고대 말 그거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통치해야 될 그 제국처럼 고대 제국에 통치해야 될 그런 장소가 넓어지면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지 못해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툴도 확보해야 하고 하는데 그리고 관료제가 그렇게 촘촘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쪼개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쪼개졌을 때 그냥 고만고만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대량 살육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고대에서 중세로 가는 것은 고가 국가에서 저가 국가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런 저가 국가로 넘어갈 때 그 각각의 작은 인간 공동체에 무기체계, 즉 폭력을 수행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발전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평화로운 공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고전 강의 21강에서는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들어오면서는 다시 고가 국가가 성립하죠. 그런데 이 고가 국가가 이렇게 성립한 고가 국가는 로마 제국과는 다르게 고대의 제국주의하고는 다르게 근대의 제국주의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력 기술이 함께 발전합니다. 무시무시한 폭력 기술이 함께 발전해요. 그래서 이 제국은 근대의 제국은 고대의 제국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고대의 제국은 그냥 땅만 넓어요. 그리고 그 넓은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올망졸망한 공동체로 쪼개지게 되는데 근대의 제국은 고가 국가에 이른 다음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힘이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올망졸망한 공동체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올망졸망한 공동체들이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폭력 기술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폭력 체계의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로 들어갔을 때는 그 공동체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반면에 근대 국가에서 고도의 기술을 성취한 국가가 쪼개지게 된다. 그러면 그 쪼개진 국가 안에 오밀조밀한 공동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 기술을 서로에게 사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내전 상태처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카 합중국이, 미 합중국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각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적인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총을 든 놈들이 의사당을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각 스테이트들끼리 주끼리 마스크를 쓰네 안 쓰네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을 하겠죠. 클라우제비치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말을 좀 뒤집어 보면요. 정치라는 것은 폭력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노무현 시대에서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걸 경험을 했죠. 시스템을 세우기는 쉬운데 말아먹는 건 한순간이다. 자, 이명박근혜 시대에 말아먹었어요. 박근혜 말기에 탄핵 촛불 집회가 있었죠. 탄핵 촛불 집회 때 군사 쿠데타 음모가 있었습니다.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면 예전에 80년대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한국 사회에 사적인 개인들이 무기를 들고 살 수 있는 사회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란이. 이 내란을 억제하는 힘. 이게 이제 근대 국가의 힘이죠. 그런데 그 근대 국가에서 내란을 억제하는 힘은 고대 제국의 시대하고는 다르게 아주 강력한 폭력 체계로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21강부터 읽기 시작하는 근대 국가 국민군 여기는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뭐 정치 이데올로기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정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자주인 연맹 그런 것도 있고 헛된 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15강에서 아우구스티누스 말씀드렸잖아요. 제국이 무너지니까 개인의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자 하는 제국이 무너지니까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자 하는 기독교가 각각에게 깃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그 아주 탁월한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병자들, 약자들을 그 종교 공동체가 보듬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언 모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추구시대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상들이 등장했던 것은 제국의 몰락과 그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죠. 플라톤도 제가 그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테나에는 제국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제국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굉장한 부를 안겨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를 끊임없이 서로 추구하다 보면은 쟁투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 라케다이몬하고 펠로폰네소스 쪽하고 그다음에 아테나이 쪽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전쟁은 결국 더 큰 폭력을 가진 알렉산드로스 제국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그 얼망졸망한 집단들끼리도 화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도. 왜냐? 서로를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시기에 플라톤이 내놓은 정치체제 이런 것들이 제국을 다스리는 정치체제는 아니죠. 그냥 올망졸망한 폴리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오늘날 근대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규범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올바름에 대한 이념, 올바름의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정치학적 통치술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자연인 있잖아요. 자연인. 자연에서 산다.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날 것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날 것 그대로의 자연? 결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연식품 뭐 이런 거 말하지만 굉장히 길들여진 자연식품이죠.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 근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가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전쟁 상태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260페이지에 있는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근대를 30년 전쟁과 과학혁명 그리고 그것의 사상적 전개인 계몽주의 측면에서 공부합니다. 요 근대를 얘기할 때는 요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죠. 30년 전쟁, 벌써 딱 전쟁이 근대를 열었다. 근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아주 명시적으로 근대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보여줍니다. 260페이지에 있는 30년 전쟁과 과학혁명 그리고 계몽주의 그 다음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요 다섯 개 항목 요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260페이지부터 이 책 끝까지 260페이지부터 이 책 끝까지에서 계속 다루어질 키워드입니다. 자,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이다. 그러면 이 1618년에서 1648년의 30년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것을 일단 그 260페이지의 앙시앙 레짐 구체제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이걸 묶어서 대체로 진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라는 말은 뭐 굉장히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까지 묶으면 이 네 가지 항목을 진보라는 단어로 근대의 진보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목을 말하면 그래서 261페이지 마르키 드 콩드루세의 인간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그리고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아우르는 추상적인 단어가 진보다. 네, 진보이고 이것의 1차적인 귀착지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시대 구분을 머릿속에 담으시면 되겠어요. 에드워드 카의 20년의 위기, 요걸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1618년에 시작된 30년 전쟁부터 1945년에 끝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게 300년이죠. 이 300년이 근대인데 전쟁의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인간을 그 이전의 시대로 되돌릴 수는 없게 되었다. 무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쟁 상태로 가자고 하는 얘기에 불과해요. 제가 뭐 친분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출판사 사장이 박모 사장이 굉장히 좀 뭐 성격이 좀 모호한 사람인데 귀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 뭐 선생님 뭐 이거 어쩌면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개인적인 사적인 신념이지 공적으로 떠들 만한 건 아니에요. 무정부주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각각의 개인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미 근대라고 하는 시대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대로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쩌겠어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 버렸는 걸.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261페이지에 보면은 무엇보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대량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이 잔인한 대량 살육이라고 하는 말하고 진보라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진보예요. 이 잔인한 대량 살육이 일어났다. 그거 가능하려면 어떡합니까?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기술을 다 땅에다 묻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려면. 그래서 저가 사회로 가면 그냥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가 사회로 갈 수는 없어요. 기술의 발전과 그다음에 근대적인 탐욕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장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태에서 저가 사회로 가면 중세적인 목가적인 평화로움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의 내란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뭐 21강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대를 읽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근대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역사 고정 강의가 이게 본문만 해서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260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근대예요. 근대 현대. 이 중요하니까 근대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고대 세계로의 평화로움, 고대 세계의 평화로움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시대로 갈 수는 없다. 좀 한탄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